히브리서 17번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좋은 땅. 나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좋은 땅에 관한 문제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과 성경학자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이 이 좋은 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적을 읽을 때 당신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학자들도 좋은 땅을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덩어리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좋은 땅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어떤 것의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가장 낮은 해석에서도 좋은 땅은 단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덩어리가 아닌 보다 영적이고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영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 문제를 고찰해왔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이 좋은 땅의 참 의미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 점에 대해 별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메시지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계시하신 좋은 땅의 참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 성경에서 대지나 땅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바다는 사단에 의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멸망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서 땅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바다는 세상 사람들, 즉 사단에 의해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멸망되고 빼앗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둘째로, 성경에서의 땅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사진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땅입니다. 라이프 스타디에서 창세기 1장 9절을 공부했을 때 우리는 셋째 날 사망의 물에서 나온 땅이 곧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다 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도 그 부활한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 육신의 몸은 땅과 같은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땅과 우리의 몸은 다 구리, 철, 황 등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며 이 땅은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종류의 생명의 원천임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 사망의 물에서 나온 땅, 높이 들리우고 사망의 물로 둘러싸인 바 된 땅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으로 나타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가나안 땅은 물로 둘러싸인 높이 들리운 땅입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예표. 성경에서 땅의 흙은 우리, 곧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흙이 되게 하셨고 그 안에 자신을 심으사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흙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그의 밭이 되고 농장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 깊은 것입니다. 땅, 그리스도와 사람. 하나님은 죽음의 물로부터 부활한 땅에서 흙을 취하여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에서 지음받아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부활한 땅에서 나온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 자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현과 왕국은 완전히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부활한 땅으로부터 나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왕국에서의 이 표현이 하나님의 목표이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과 그리스도와 사람, 이것들은 서로 연결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충만히 나타나시며 그의 거하실 처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됨을 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흐름을 의미하는 생수로서 흐르십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땅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모든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합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좋은 땅이요 우리 모두가 힘써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자신을 나타낼 것을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곧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실제적이고도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이 중간에 끼어들어와 하나님의 창조물, 특히 땅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은 혼돈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사망의 물로 덮였던 땅을 그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3일에 물에서 드러난 그 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으로부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담 안에서 우리는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땅에서 취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리스도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담을 볼 수 있었다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에게 땅의 흙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세 가지, 즉 땅과 그리스도와 사람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것의 축소판입니다. 사람과 땅의 관계. 사단은 하나님의 이 중심뜻을 알고 사람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흙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람과 연결되기 위하여 오신 것은 곧 땅과 연결되기 위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파멸된 뒤 결국 사람은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육체를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심판하실 때 땅도 함께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인 사람과 땅은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념으로는 언제나 사람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땅도 심판을 받고 땅이 심판을 받으면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둘을 함께 다룹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 육체와 땅을 함께 심판했습니다. 홍수가 그친 후 방주는 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달, 같은 날인 7월 17일에 아라랏 산에 닿았습니다. 주님은 유월절인 그달 14일에 못 박히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방주도 그달 17일에 죽음의 물로부터 부활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그해의 7월로서 유월절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해의 첫 달로 고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 예수님은 방주가 죽음의 물에서 부활한 것과 같은 달, 같은 날에 부활한 것입니다. 노아와 마지막 일곱 식구가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은 새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거했으며 여기에서도 그 새 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들이 새 땅에 거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광경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또다시 들어와 인류를 더럽히고 중독시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게시한 바와 같이 사단은 니므롯의 아비 구스를 이용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단이 구스와 니므롯을 더럽히고 중독시켰다는 것은 사탄이 또다시 인류를 더럽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더럽혀진 인류는 갈대아 땅과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와 땅을 하나로 보십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읽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땅을 하나로 보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과 백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이 둘을 하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타락했다면 이것은 곧 미국이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도 역시 더럽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땅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높이 들린 땅. 바벨 시대에 사람은 갈대아 땅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타락된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타락된 인류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높이 들린 땅, 가나안의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은 높이 들린 땅입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물, 즉 지중해와 사해와 요단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이 죽음의 물로부터 나와 그 위로 높이 솟아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과 더불어 있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여기십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이루는 것. 아브라함은 좋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이 좋은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한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다시 이 좋은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표현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행정부입니다. 그곳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안식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땅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더하고 그의 처소를 더하여 건축된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 땅의 축소형을 봅니다. 즉 죽음의 물로 둘러싸여지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높이 들린 땅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축소형입니다. 이 예표의 성취는 신약에서 발견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결국 새 땅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작은 땅덩어리가 아닌 전체의 새 땅, 즉 모든 사망 위에 부활한 높이 들려진 땅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나 죽음이나 밤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바다와 죽음과 밤은 사라질 것이고 맑은 강이 흐르는 깨끗하고 밝은 마른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요, 표현이요, 다스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고 그의 권위가 완전히 행사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좋은 땅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새 땅 위에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먼저 맛봄.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땅을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은 새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나하임은 낡고 오래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롭고 높이 들린 땅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먼저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만 그 좋은 땅의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좋은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충만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누리는 것이 실제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충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표 아닌 실제 안에 있지만 이 실제는 먼저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질상으로는 먼저 맛보는 것과 완전히 맛보는 것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맛봄으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또한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옛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천주교에, 또 어떤 이들은 유대 종교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옛 땅 갈대아에 있었을 때 자신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맛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주로 생수와 생명나무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주로 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를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후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을 마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마신 물은 세상의 어떤 음료수보다도 나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마신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마시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일매일 주 예수를 생명나무로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우리처럼 즐겁고 기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맛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 종교 안에 있었을 때 이러한 맛을 보았습니까? 천주교에서 촛불을 켜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 맛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개신교 종파 가운데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 이것을 맛보았습니까? 당신은 쉽게 불만을 느꼈던 그 자유 그룹 가운데에서 이 맛을 보았습니까? 그러한 맛은 오직 교회 생활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안식, 표현, 권위, 왕국, 통치를 누립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안식합니다. 나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안식을 누립니다. 나는 안식하며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 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안식합니다. 아, 이것은 어떠한 즐거움인지. 교회 생활은 우리의 참 안식이요 기쁨입니다. 실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안에 있습니다. 젖과 꿀은 두 가지 생명, 즉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구속을 위한 동물의 생명이요 거듭나게 하기 위한 식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